올림픽 기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종목들을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경기를 안 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핸드폰밖에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월드컵에 대해서 막 환호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달리 아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또한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기 중에서 특별히 펜싱에 이 단체전 4부르에 나왔던 그 우승하고 난 뒤에 한 선수가 자기가 세 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는데 우리 한국이 단체전 남자 경기에 그래서 그 나이 제일 많은 선수에게 다음 대회도 나오겠냐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만 놀랍게도 그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전히 기술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실력도 다 있지만 내게 있어서 한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계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나의 실력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맞이하는 상대방 선수들이 내 기술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파악하는 이 연구하는 열정 이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회에 난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선수는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말 잘 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우리 목사님도 그만둔다는 거구나 이런 너무 엄청난 생각을 빨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이 상대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열정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거 이것이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가만히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 것은 이런 문장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은 제가 겪었던 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마다 참 큰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얻어진 것 하나는 외부적인 영향력은 참 커졌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이야기 알고 제 삶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내 속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졌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가 이걸 묻는다면 저는 이 선수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외부적인 영향력은 커졌지만 애석하게도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는 거죠. 너무나 삶이 복잡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일을 반복하였지만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희미해지고 슬그머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역을 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겪는 문제이고 어쩌면 젊었을 때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불안정한 그런 지위와 또 경제적인 형편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색하지 않지만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제게도 있는데요. 바울이 마치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이 제게 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바울은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앞삼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안수받았을 때 그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다시 그것이 불붙도록 내 마음속에서부터 불타오르기를 그가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이 불붙으면 환경과 조건과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실수와 이런 허물들을 다 뛰어넘고 그 일들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런 점에서 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힘을 또 다르게도 표현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는 그런 사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부르신 그분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해지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보여주는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속사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아니하시는데 스스로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져서 꺾을 수 없는 열정을 회복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힘을 내어 이전에 익숙했던 것, 이전에 누렸던 그것들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으로 부르시는데 이 약속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그분에게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이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약속은 항상 우리로 부르시는 그분과 관계 맺도록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절은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여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응답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지요. 나이가 얼마냐 묻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에게로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누가 부르시는가 그분에게로 향하지요. 심지어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을 두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더니만 그곳에서 제단을 아브라함은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가 이동하여서 어느 장소에 갔더니만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삶을 이런 관계로 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꿈을 꾸고 이루고 그것을 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은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보다는 먼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내가 이런 어떤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지 아니하시듯이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보면 자신이 한 말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한 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여호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는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에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땅을 얻을 때 무엇으로 얻었는가 하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군사력을 통하여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선물로 땅을 주겠다. 너의 군사력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의 계획도 아니고 네가 이 걷기만 한다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땅을 얻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땅을 얻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읽을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부터 출발하였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곳을 염두에 두고 너를 불렀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힘으로 땅을 얻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이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3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후대수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우르에서 이 땅으로 불러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에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르의 우상을 떠나서 우르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달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 달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단지 땅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러낸 이유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다른 신을 섬기는 네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불렀다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불러들여서는 그곳에서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의 약속이 뭔가 하면 우상을 떠나서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우상을 떠나면 다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뭐 한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끝을 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못 떠납니다. 구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 언급하는 신은 딱 우상 숭배 두 개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재물의 우상과 탐욕, 마음의 탐욕. 돈은 그래도 보이는 것이니까 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죠. 그런데 마음의 탐욕의 우상은 참 어렵습니다. 분간하기가. 다시 말해서 우리 너무 쉽게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의 탐욕으로 찾아본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자기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 자체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으로 계시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성전 삼고 싶었던 것은 우리 마음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 안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혼났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우상도 함께 섬긴다. 마음 하나만큼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운동선수 중에 박지성 씨를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심장. 그래서 당신에게 두 개의 심장을 준다면 그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한 사람은 나는 지금 한 개의 심장을 가지고도 제대로 사랑을 못해서 힘드는데 두 개의 심장을 주면 두 여자를 사랑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조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오직 한 여자에게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 여자를 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예,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데도 여러분 이 한 마음 가지고 이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다 드려지던가요?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한테 증명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또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너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설득함으로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전심을 다하여 응답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때로 갈대우르 하란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이 되고 또 우르도 나오고 하란도 나오지만 아람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람에 있든지 우르에 있든지 하란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항상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가나안으로 불렀던 이유는 이곳에서부터 네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출발하지 않고 항상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환경을 좋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자신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거기서부터 대상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려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를 원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전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존재 증명이 아닌 이 삶을 성경은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응답하였습니다. 6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말씀을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세 번째는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라고 말하는 이건 사실은 언약을 맺는 걸 말씀하시는 특별한 관계를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약속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 인물이 구약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해도요. 땅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그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100살을 살게 되는데 100년 동안 그가 얻은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보니까 그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겨우 마누라 묻는 땅, 묘지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아주 비싸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당시 가격에 무려 두 배예요. 그냥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묻을 땅 하나 겨우 샀는데 100년 동안 그 눈으로 보면 정말 못 산 거죠. 그죠? 땅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얻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약속들을 보면서 실망할지 몰라요. 큰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하시는데 모든 민족의 축복은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는 75세가 되었어요. 자기 아내는 60,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어리니까 65세. 그런데 그 아내는 아시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불임이었어요.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로 큰 교회를 이룰 거야 그러면 꿈 깨세요 하나님. 내 자식 믿기도 힘들어요.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가만히 보면 자 큰 민족에 대한 이 약속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지 못한 아이가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거죠. 우리 얼마나 그런 삶들을 많이 삽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 또한 어떨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셔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기준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과거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것들을 다 빼보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미래와 관련된 생각들을 다 빼고 나면 현재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현재 취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진짜 쓰라린 과거 때문에 현재도 너무 비통함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불안해하면서 그게 이루어질까 회의하면서 현재에도 마음을 희미하게 마음먹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약속을 따라 네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봐야 되는가 하면 나는 현재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것들을 다 뺀다면 남는 것이 뭘까요? 어떤 신학자가 순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 이 존재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존재하는 시간을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은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면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려고 하면 오늘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 존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분주해서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는 이 한계 때문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삶 속에는 항상 불안함이나 아니면 쓰라림으로 인하여서 허상만 가득 차 있고 현재 순종하는 것들이 희박한 삶이라는 거지요.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길을 가는 신실함에게 음탕이 나타납니다. 이 신실함이 음탕함으로 인해서 그 순례 여정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음탕함에 대해서 신실함이 음탕함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음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다 여러분 성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실함이 음탕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탕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떠안길지언정 선한 양심에 쏘는 기쁨만큼은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음탕은 모든 쾌락은 다 누리게 하지만 선한 양심에 쏘는 기쁨, 이것은 결코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에 한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현재형의 말씀, 항상이라는 오늘 여기서 순간순간 정말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할 때 신실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너의 선한 양심에서 오는 것이지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 삶의 이웃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선한 양심으로부터 오지, 내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갖고 그래도 내 환경이 좀 되니까, 그거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기쁨이 없는 현재, 기뻐할 수 없는 현재, 늘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혹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들을 돌아보다 보면 좌절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서둘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몰아치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하란에서부터 불러내셨는데 그를 이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한번 75세 때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에서 또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만 그게 75세라고 합시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었는데 데라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두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05세 때 죽었다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145세 때 죽습니다. 데라가 145세 때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데라의 나이 70살 때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145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근동의 문화에서 맏아들은 가족을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카 롯의 아버지 가나안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형제의 죽음도 맞받고 조카만 남아있어서. 여러분, 맏아들이 되고 또 장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으면 제사가 끝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우리 영감 죽으면 나 교회 갈게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음에 인생에 지고 있는 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한 번 더 권면하시고 불러내시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자리 잡았던 데서 이동하는 경로가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 여기 네겝입니다. 원래 남방은 네겝입니다. 네겝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머물렀던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델 동쪽 아이 전부 다 이 방향이, 처음 들어왔던 곳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면 애굽으로 그는 내려갑니다. 이 여정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것에서 제단까지 쌓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다시 그가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남방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그러고 난 데도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잘 살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 이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